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북한의 내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죠. 특히 수돗물은 생명과도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우물이나 개울에서 물을 길어다 마셨던 과거 영국은 평균 수명이 30살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몰랐다가 19세기 말에 가서야 장티푸스,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오염된 물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죠. 이후 전 세계 도시에서 상수도와 하수도 시설을 갖추게 됐고 깨끗한 물이 공급되면서 평균 수명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21세기에 진입한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북한은 하지만 여전히 수돗물이 귀해 주민들이 물을 구하러 다녀야 하고요. 또 수돗물도 정수가 잘 안 돼 배탈이 나는 경우도 생기고 있죠.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일상, 북한 당국은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까요? 최근 북한이 유엔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인민들 10명 중 4명은 수돗물 부족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촌 사람들 절반 이상이 여전히 우물을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건 국가가 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겠죠. 북한이 제발 기본만이라도 지키는 국가의 면모를 좀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한의 내일은 오늘 프로그램 소개해드릴게요. 탈북민 이우진 씨와 함께하는 내가 본 한국에서는 한국의 수돗물에 대해 알아보고요. 달려라 세상 밖으로에서는 중국 최대의 도시 상하이를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 노래와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곡은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입니다. 위드 커피. 내가 본 한국. 탈북민의 생생한 한국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내일을 그려보는 내가 본 한국 시간입니다. 오늘을 탈북민 이유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진 씨 혹시 이 말 알아요? 북한에서는 세계의 리을 해결이 절실하다. 여기서 이 세계의 리을이 뭘까요?
아우, 알죠. 뭐 북한에서는 물, 불, 쌀.
이거는... 북한 사람이 네. 분명합니다. 맞아요. 물, 불, 쌀 모두 리을 받침이 붙어서 나온 말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그 불, 전기 이 문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오늘은 물에 해당하는 수돗물, 이 먹는 물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 듣고 오시죠.
이 행성의 모든 생명체들이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물. 물은 인간에게도 역시 필수적인 생명 유지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을 생명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물 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구상의 물 위기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구 5명 중 1명이 깨끗한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65만 명에 달하는 5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불결한 물을 사용한 후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에만도 2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물 부족으로 정든 생활 터전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인민들이 물 위기란 말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나라에 가는 곳마다 샘물 생산 공장들이 꾸려져 인민들이 그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 샘물들 가운데는 수도 시민들이 즐겨 마시는 룡악산 샘물도 있습니다.
룡악산 샘물 드셔보셨습니까?
이야, 이런 참
아니 어때요? 지금 북한의 방송 내용 들으니까 어떠세요?
아니, 이게 북한에서 할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세계 2호로 나라 어린이들이 물 문제로 죽어가고 있다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우, 저는 너무 물 때문에 고생한 그 생각이 아직도 새록새록 나서.
네.
아, 북한에 뭐 전기 때문에 이제 물이 연결되긴 해요. 왜냐면 저 전기가 안 오니까 물을 올릴 수도 없고. 그렇죠. 압이
발전소도
약해서.
당연히 못 돌아가겠죠?
네. 그런데 또 물이 나온다고 해서 또 아주 뭐 청결하고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잔 말이에요.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요즘에는 다 욕조가 너무 작으니까 물 탱크라고 해서 이때 타일을 벽돌처럼 이렇게 더 원래
그렇죠.
쌓아놓고서
저희는 물 탱크 그랬거든요.
네, 물 탱크를 좀 이렇게 크게 하는데 한번 이제 물 나올 때 왕창 받아놓겠다
그렇죠.
하는 목적이죠. 근데 물을 많이 받아놔도 너무 이게 녹슨 물 같은 게 나오니까
녹물 나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 나오면 무조건 한 10분 정도는 흘러보내고
네. 그다음에 나온 그러면, 물도 나온 다음 바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라앉혀서.
가라앉히고 녹물 쫙 가라앉힌 네. 다음에 위에서 살살 퍼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좀 잘 대장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물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무조건 끓여서 먹어라 해가지고 그 없는 가스에다가 막 물을 끓여가지고 네. 그래서 무조건 우리 집은 물을 끓여서 먹었던 생각이 나요.
아, 뭐 제 함경도에서 살았던 저와 별 경험이 크게 다르지 않네요. 보니까 저는 평양은 좀 그래도 뭐 그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아니요.
이런 부분은
그 대동강 물을 끌어다가 이거 소독을 하는 건데 소독이 안 돼가지고 우리 민반회의 때 막 계속 그거 가지고 뭐 반장이 말을 하던 생각이 나요. 예, 그래서 소독약을 거기서 반에서 일부러 내줬어요.
아, 그 집에서 직접 네. 소독약 풀어서 먹으라고요?
네네네.
그 냄새 나잖아요. 그 소독약 넣으면.
그러니까 그게 먹는 것보다는
그냥 사용하는 물에?
사용하는 물에다가 그렇게 쓰기도 하고,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서 팔았는데 그 돌 같은 건데, 그게 무슨 소독작용을 한다고, 뭐 이온 무슨 그런 건지 뭐.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소독작용을 하는 돌들을 사가지고 밑에다가 돌을 이렇게
넣어놓고.
해놓고. 네.
아, 소독도 네. 개인이 직접, 역시 북한은 그렇죠. 모든 게 자력갱생이네.
자력갱생.
강고분투. 아니 지금 그 먼저 방송 내용을 들어보니까 북한에서는 네. 뭐 세계에서 정말 물 때문에 고생하는 곳들이 많은데 북한은 그런 걱정 일절 없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북한의 그 용악산 샘물 네. 소개를 했어요. 수도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악산 샘물. 혹시 이 용악산 샘물 드셔보셨어요?
근데 먹어보긴 했는데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샘물들은 있어요.
네.
신덕 샘물도 있고 용악산 샘물도 있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반 사람들이 그 샘물을 사 먹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자 같이 뭐 물을 한 번씩
끓여 먹던지
네, 끓여 먹던지 소독을 해서 먹던지. 그래서 우리 집은 그 옥류교 옥류관 옆에 샘물 대동강 그 어디 그 어디서 지하수 같은 그런 샘물이 나오는 데가 약수터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항상 거기 다리 건너가서
네.
물을 받아오시곤 했었어요.
아, 샘물을 받아 약수 받아다가 아, 그래서 근처에 약수라도 있었네요.
네.
아, 그러면 이 방송에서 나오는 수도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악산 샘물은 이것도 그냥 완전히 거짓말인 거네요?
그게 아마 어디서 이렇게 팔 거예요, 아마.
그니까 사용하는 네, 사람들이 사용하는, 있어요. 수도 시민들이 네. 주로 사용을 네. 하나요, 이 샘물은?
아니죠. 주로 사용하지
그쵸?
않죠.
네. 아니, 이렇게 어떻게 이런 거짓말 이제 눈 깜빡 안 하고
그럼요.
방송에서.
네.
와, 진짜. 한국은 그 이게 샘물의 종류도 많고 가격도 굉장히 누군데 자주 한국에선 좀 샘물 그
저는 계속 샘물 사서 쓰죠. 네.
수돗물은 그 안 드시고요?
수돗물은 국 끓일 때는 사용을 해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물은 무조건 샘물을 하는데 뭐 끓이는 거는 괜찮으니까
네.
이제 저쪽 북한에서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항상 수돗물을
이제 수돗물을 그냥 먹지는 않고 근데 뭐 먹는 분들도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수돗물은 이게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이렇게 먹진 않고 샘물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그 물을 좀 좋은 물을 좀 써야지 내 몸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훨씬 수돗물보다 더 좋은 네. 물을 먹겠다.
그렇죠. 물값도 비싸지 않으니까.
네. 네. 물값이 얼마 하죠? 한
2리터짜리가 한 1,000원 정도 하나요?
2리터짜리가 900원 정도. 그러니까 1달러가 안 되게 한다는 거잖아요. 1달러도 안 되게 하는 거. 2리터짜리가.
네, 1달러 조금 안 되게.
그렇죠. 저도 샘물 사 먹거든요. 네. 왜냐면 한국은 지금 정수기 집에 없으세요?
정수기를 물을 잘 안 먹어서 그냥 네. 정수기를 쓴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먹고 싶을 때
네, 사서 네.
그때그때 사가지고.
맞아요. 아 그렇군요. 저도 정수기 없어요. 샘물 사 먹어요. 아, 저 북한에서 그렇게 샘물 딱 따가지고 먹는 거 보면 어찌나 부럽던지.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
달러 좀 쓰는 사람들만 맞아, 하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외화 상점 좀 다니는 네, 사람들만 네,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일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살았던 함경도는 그게 펌프로 해가지고 아, 물을 길어 먹는 네. 사람들이
아,
있고
지하수잖아.
지하수, 예, 펌프.
오히려 그게 더 낫죠. 예.
그리고 또 어떤 아파트들은 양수기를 아파트 사람들끼리 아, 돈을 모아서 양수기를 아, 설치해서 양수기로 물을 끌어올리는 데가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평양은 그럼 어떤 식으로 주로 개인들은 물을 가져다 쓰게 되나요?
먹는 물은 이자 같이 그 어디 뭐 샘물 나오는데 그 쫄쫄쫄쫄 나오는 그런 약수터 같은 데 가서 줄 서서 네. 그렇게 받아오고 이제 먹는 물뿐만이 아니고 여름에는 씻고 뭐 해야 되는데 물이 너무 부족하니까 네. 그래서 물을 그냥 웬만하면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욕조도 있지만 빵깡 50리터짜리 네, 빵깡
예, 빨간 그냥 거 큰 거 둥그런 네, 거
들어가면 돌아설 자리도 없어요. 빵깡 때문에 아주 네 그렇게 빵깡을 쌓아놓고 한번 물
나올 때
받고
저장해놓고
근데 그걸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한 일주일씩 안 나올 때는 그러면 물길로 다니죠.
어디 물길 때는 있어요? 평양은
그 펌프,
어디서?
펌프장에 가서 그 또 담배를 주고 뇌물을 주고 사업을 합니다. 거기 물 좀 달라고.
그 펌프장은 어떤 용도로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이제 아파트에 불 오게 되면 이제 물을 보내주는 데죠. 거기는. 그러니까 물은 항상 있긴 하죠. 근데 이게 아파트 사람들이 한 30층까지 그걸 누가 이렇게 들고 날라요. 그러니까 물 올 때까지 그냥 물 내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건데 이제 기다리다 못해서 안 보내주면 안 보내주거나 이제 보내주는데 압이 약하면 1층에 이제 뭐 10층 사람들은 1층에 내려와서 다 물을 길어 간다거나.
맞아, 저희도 밑에 집에서.
밑에 집은 그 뭐 주느라고 난리가 나고 뭐 꼭대기 사람들은 그냥 이제는 아유, 1층에서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윗돈을 주고 내려오고.
맞아요. 네. 그래서 북한이 높은 층이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맞아요.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물도 없고. 아, 그래서 그렇게 펌프장에서 길던지 밑에 집에서 길던지 이런 네. 식으로. 그렇죠.
빨래는 다 저기 직장 나가서 가지고 나왔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머니들은 네. 그 빨래하는 물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빨래하면 몇 번씩 헹궈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아줌마들은 다 직장 갖고 나와서 직장에 나가서 그 뭐 아니면 목욕탕이라든지
아 목욕탕
그러면 또 목욕탕 관련들이 이거는 빨리 가지고 나면 벌금 물어요. 그래서 뭐 그 관련 없을 때 멀래 파느라고.
아이고. 야 정말. 아 그래요. 이제 새로 기억이 나네요. 진짜. 아 빨래도 그렇게 했었군요. 우리가.
맞아요.
아, 그리고 물 나오는 날 빨래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쌓아놓다가 계속 빨래가 산더미 쌓아지듯이 계속 쌓아지다가
그 물 오고 막 불 올 때는 사람들이 막 전투해요. 뭐 하나라도 네. 그걸 땡겨 쓰지면 써야 되니까.
물 오고 불 오고 그러면 그날이 그 정말 명절.
명절이라 약간 전투적인 느낌이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해야 될 일이
그날 해야 될 처리해야 될 일이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맞아요 이게 한국은 물이 잘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물 때문에 겪었던 일화들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무슨 말인지
네,
그냥
뭔 소린지 아마 실감이 뭐 안 나실 거예요
맞아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요 그 한국에서 물이 좀 이렇게 풍족하다라는 걸 좀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처음에 와서 샤워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긴 틀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찬물 나오고 도움을 나오고 여기는 내가 쓰고픈 온도 조절해서 다 쓸 수 있는 건데 저기는 씻는 게 너무 그 고양이 세수하듯이 나는 네. 물이 한 이제 일주일 안 나옵니다 하고 이제 예고를 만약 이민만에서 해주면 그 한 방공 가지고 이제 그거를 뭐 전투적으로 이제 아주 이렇게 하나 한 솥 해가지고 그걸로 네. 이제 뭐 손을 씻고 네. 손발 저 세수하고 그걸로 나머지로 발까지 다 씻고 이제 그 한 서랭이 그 아까워서 또 네. 그거를 그 변기에다 또 써야 되니까
맞아.
그걸 또 어디다가 또 모아놨죠.
아,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아 진짜 그 예 그러네요.
그 근데,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보면은 샤워하는 장면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아 저런 데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하죠. 근데 평양도 만약 호텔 같은 데 가면 그런 샤워장이나 있으니까 저런 삶은 언제쯤 이렇게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네. 어떻게 좀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희망이나 뭐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게 샤워하는 게 내가 아무 때든 할 수 있고 뭐 물을 끓여서 한다거나 데펴서 할 일도 없고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빵깡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 집에는 여러분 빵깡이 없어요.
물바게츠가 없잖아요.
물바게츠 없죠. 예, 빵깡도 없고 물바게츠도 없어요. 왜냐면 어디 길어가고 뭐 담아놓을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시그시 쓰니까.
맞아요. 저도 그 북한에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설거지하거나 빨래할 때는 그릇에 담아놓은 물에다가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흐르는 물에
흐르는
합니다.
흐르는 물에, 맞아.
근데 물을 틀어놓고, 그 물이 흘러가는 속에서 계속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해요.
그, 부엌일을 많이 하시는 어머니들이랑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의 이런 실정을 좀, 뭐, 안다고 해결이 될 순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맞아요. 제가 그, 북한에서는 옷차림을 보면요.
네.
이게 뭔가 좀 깔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아, 세탁을 하고 안
그렇죠,
하고?
맞아요.
어, 그렇죠. 꼬질꼬질하게. 근데 뭐 이게 이런 상황도 있으니까 뭐 세탁기도 없지 손빨래로 해야 되는 데다가 물도 부족하지 하니까.
그러니까 웬만큼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이게 네. 그 깔끔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유지하기가 힘들죠.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옷만 입나 봐요.
아.
흰색을 뭐 입을 수가 없어. 뭘
우리
나갔다 오면.
그래서 그 목에다가 다는 건 뭐죠? 그거?
목달개.
목달개.
네. 이민군인데 군인들이 여기 목달개.
조기대복에도 목달개 네. 하고 이민복에도 목달개 하잖아요. 맞아. 그 목달개 하나만 하얀색으로 하고 다 검은색으로.
그 맞아요. 그래서 흰색을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우리 뭐 세탁이 잘 안 되니까.
맞아요. 아, 그러네요. 물이 부족해서 세탁을 자주 할 수 없고 네. 옷을 자주 빨 수가 없으니까 좀 때 묻어도 티 안 나는
거로 비슷한 색깔로.
얘기하다 보니까 아, 근데 북한 너무... 사람 되게 뭔가 안 씻는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 씻는 게 아니고 멋있습니다.
멋있었던 네. 거네요. 아, 그래요. 아,
여름 같은 때는 아주 죽어나죠. 땀을 어떻게 씻을 에어컨도 없지, 뭐 씻을 물도 없지, 아주 땀을 그대로 가만 앉아서 들이보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도 두 번씩 샤워를 하더라고요.
아, 두 번이 뭐예요? 뭐 여름 같은 때는 계속 할 수 있죠.
그쵸.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계속 할 수 있죠.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씻는 문제가 저기는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물이 되게 풍족한데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 물세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물을 여기도 그렇다고 마음껏 쓰냐. 물론 마음껏 쓰긴 합니다만 내가 쓴 것만큼 돈을
네,
내야 되잖아요.
내야
물세는 지난주에 전기세는 모르신다 그랬고.
물세도 몰라요.
아 진짜요?
그만큼 뭐 새 신경이 안 갈 만큼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냥 충분히 써도 될 만큼.
네. 네.
저는 전혀 뭐 그렇다고 돈을 그렇게 막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런데 신경을 쓸 만큼 그렇게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신경이 전혀 안
적절해요?
가요. 저는 뭐 낭비는 하지 않지만 쓰고 싶은 만큼은 쓰고 있어요.
그래요. 아니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물세나 전기세가 비싸다. 이거 낮춰야 된다. 한국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조금 약간 너무 전략정신이 강한가? 왜 저러지? 하는 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보면서.
그러니까요. 자기네 저기 뭐 어디 나가서 외식하는 건 비싼 거 드시면서도. 국가에서 주는 전기세, 물세는 항상 누군 가격에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투쟁심이 진짜 높은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은 그냥 참고 사는 데 익숙한데 여기는 민주화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조금만 불편해도 뭐라 하고 막 투쟁하자 그러고
네.
북한에서 제가 살았을 때는 아 이게 뉴스에 막 맨날 뭐 여기 플랜카트 막 하고 뭐 어떻게 해라 뭐 하면서 투쟁을 하고 나서 저건 진짜 사람 못 산 데나 보다 저렇게 사람이 살기 힘든 데인가 보다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네, 북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쌍하게 느껴지고 그렇죠. 뭐 할 소리도 못 하고 살고 맞아요.
별걸로 다 투쟁해요 보니까
참을 저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도 그렇죠. 그냥 가지고. 근데 의식 수준이 확실히 많이 여기 와서 바뀌는 것 같아요. 민주화적으로. 아, 저게 좀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였는데 저게 당연한 권리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권리를 내가 투쟁해서 네. 어쨌든 쟁취를 네. 하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조금씩 뭐가 더 나아지고 하니까.
좋은 방향으로 네. 변화가 또 되죠. 네. 그래요. 아, 오늘도 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북한에서의 그 불편했던 상황들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물을 원 없이 편하게 쓰다 보니까 이런 편리한 생활을 북한의 주민들도 특히 여성들이 그렇죠. 좀 누려야 될 텐데 그렇죠.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국의 물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나눠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올지 기대를 해주시고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카드라이브의 노래 들으시죠. 냉면.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세계 여러 나라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 중국에 네.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소개해 주셨어요. 네. 오늘은 또 어떤 곳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중국 최대 도시 상하이를 소개할까 합니다.
아, 상해요.
네네.
베이징은 북경,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수도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 상해는 어떤 의미인가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가장 유력한 설은 예전에 이 양자강 아래쪽에, 그러니까 바다에 있다 있는 쪽에 폭우가 두 군데 있었나 봐요. 유명한 폭우가.
네.
하나가 상해 폭우, 두 번째가 하해 폭우였답니다. 근데 이제 상해 폭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상해포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면서 지금 도시 이름이 상해로 이렇게 굳어졌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해라는 이름을 주로 쓰고 있지만 이 자동차 번호판 등에서는 이 도시의 옛날 이름, 후라는 이름을 약칭으로 쓰기도 한다고 그래요. 옛날에 이 지역을 호독이라고 불렀던 시대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그걸 줄여서 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베이징과 상하이를 잇는 고속도로의 이름은 베이징이 경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상해를 후라고 이제 금방 표현했잖아요.
네.
그래서 경후 고속철도 또는 경후 고속도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중국에 워낙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네. 뭔가 이름 하나에도 굉장한 그러네요. 역사가 깃들어 있을 것
그러네요.
같고 또 한자니까 또 뭔가 뜻풀이가 돼야 될 것 같고
네,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 상해는 사실 북한 주민들한테 익숙한 도시예요. 북한에서
네.
김일성이 이렇게 빨치산 운동을 네. 열심히 했을 때 자주 등장하는
도시가
중국의
또 상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 어둡고 뭔가 그런 피해 다니면서
그의
예,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네.
상해는 정말 큰 도시죠. 이 인구도 많다고요?
네, 지난번에 베이징이 한 2,200만 된다고 했잖아요.
네.
상해는 거기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는 상해인데요. 2,400만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 한 2,400 한 4,50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상해랑 베이징만 합쳐도 이 한국에
그러네요. 두 개 도시만 해도 5천만
그러네요.
명이네요.
아.
이 전국시대 초나라 때 네. 처음으로 춘신군이라고 하는 그런 가문의 그 봉읍이었나 봐요. 읍이었고요. 송나라 때 여기에 진이 설치되면서 상하이라고 그때부터 불렀다고 하는데요. 현재 어쨌든 중국의 4대 직하시 가운데 하나고요. 중요한 공업기지, 그리고 항구, 무역, 과학기술, 정보, 금융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중심지가 그렇군요. 됐습니다. 네. 면적은 한 6,000제곱킬로미터 되는데 행정구역상 16개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미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 등 12개 나라의 총영사관이 바로 이곳 상해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하이 하면 그 오래전부터 여러 나라 사람들이 또 거주하고 교류하는 국제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언제부터 이 상해가 국제 도시가 됐나요?
그러게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북한에서도 막 그 항일 빨치산 활동할 때 상해를 무대로 활동하는 영화에 많이 그런 장면이
네,
등장한다고
봤어요.
했잖아요. 이미 그때에도 국제 도시로서의 상해 이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에 네, 있었군요.
그런 기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한국도 독립운동하면 꼭 상해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도 네네. 했던. 근데 왜 그러면 상해는 그런 식의 국제 도시 또는 뭐 독립운동이나 이런 것의 거점이 되었는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그 시점은 대략 아편전쟁 끝나고 그래요. 한 1842년 정도에 중국과 영국 사이에 이제 영국이 아편전쟁 해가지고 중국을 이기잖아요. 난징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이때 그 조약 내용 중에 하나가 상하이를 여는 겁니다. 거기가 항구 도시로서 국제사회에 개방하는 거예요. 개방하면 그냥 단순히 거기 와서 외국인들이 대놓고 그냥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 상해 지역에 이 영국, 미국, 프랑스 등등 이 강대국들의 거류지. 그러니까 거기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내줍니다. 그런 것을 보통 거류지라고도 하고 조개지라고도 하는데요. 이 지역이 바로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됐다고 합니다.
조개지는 한자인가요?
네. 조개라고 하는 게 조라는 네. 것은 우리가 조세조자, 세금할 때 그 조자고요. 개는 이제 경계, 땅의 가장자리 할 때 그 개자인데 네. 쉽게 말해서 외국한테 그 땅을 완전히 외국 땅은 아닌데 중국 땅이긴 한데
네, 외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사용권을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낮은 선봉 같은 거랑 비슷한
느낌. 낮은 선봉 같은 경우는 외국 기업이 와서 거기서 독자적으로 우리 자기 나라처럼 그렇게 아마 활동을 못할 거예요.
네.
근데 이 조개 지역은 그걸 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들락날락도
그렇죠.
가능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외국인이 자유롭게 거주도 하고 그 내에서 정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조개지군요.
이걸 조개지라고 하고요. 네. 여기는 치외 법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 상인이 거기에 살면서 범죄를 예를 들어 저지른다?
네.
그럼 중국 경찰에 가서 중국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치외 법권, 그러니까 다스릴 네네. 수 없는, 중국이 다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국인이 영국 법으로 영국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영국 땅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중국과 조선에서는 조개지로 불렀고요. 일본에서는 거류지라고 불렀는데 아편전쟁 이후에 영국이 상하이에 둔 것이 이 조개지의 최초입니다. 그래서 개항 후에 상하이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번창한 항구가 됩니다. 국제 세계 열강들이 그렇죠.
그렇죠. 많이 들어오니까.
막 영국, 미국 이렇게 맞아요. 전 세계 선진국들이 들어와서 거기다 네. 건물 짓고 거기서 장사하고 거기서 네. 은행 만들고 하다 보니까 아시아의 거의 유일한 국제도시가 됐고요. 재미있는 것은 여기는 전쟁하지도 않아요.
네.
그 나라에 외국인들이 와서 사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전쟁의 피해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근대 상하이를 국제적으로 네. 전 세계 가장 번영한 네. 도시로 만든 조건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여기 네. 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는 일본이 와서 누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 이게 모든 게 다 그 네. 처음에 이거 내줄 때는 엄청 치욕적이다. 우리 열강들의 우리 땅을 이러면서 반대하고 억울했던 국민들은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꼭 그렇게 중국에게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네. 역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에게 사실상 점령당했던 일찍부터 점령당했던 이런 조개지들
네.
상하이라든가 네. 홍콩 같은 땅이 지금은 중국 본토보다 훨씬 앞선 선진 지역이
그렇죠.
됐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발전을 주도하는 이와 네. 같은 역설적인 현상이 역사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좀 다 네. 빼돌고라도 일단 네. 해외 문물을 받아들인다는 그거는 경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진짜 발전을 해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본따서 네. 중국도 개혁개방할 때 몇 개 지역은 그런 것들을 외국 기업이라든가 네. 이런 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먼저 발전시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범이 만들어지면 네. 이걸 이제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네. 북한식으로 말하면 이 정형이 만들어지면 네. 모범이 창출되면 확산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왔죠.
북한도 그 라진선봉 같은 그렇죠. 그 정도만이라도 좀 몇 개 그렇죠. 도시를 더 만들면 청진도 항구 도시고
북한도 라선이라고 해서 네, 그런 걸 라선, 특구를 네. 만들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 신의주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요. 개성도 일종의 특구 비슷한 겁니다. 네. 남한 기업과 같이 협력하는 그렇죠. 건데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면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성과가 크게 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자꾸 이게 국가가 하는 일인데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죠. 내 좋으면 했다가 조금만 마음 상하면 안 했다 이러면은 네. 참 힘듭니다. 이 베이징보다는 지형적으로 아래쪽에 있고 바다가 또 있는 도시예요. 그렇죠. 항구 도시예요.
그렇죠.
상하이의 날씨와 기후도 궁금해요.
일단 북경보다 한참 밑에 있으니까요. 뭐 우리가 예상하시다시피 사계절이 뚜렷하긴 합니다만 햇볕이 많고요.
네.
비 많이 내립니다.
아,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봄과 가을 짧고요. 여름은 깁니다.
덥겠네요.
예, 그래서
습하고.
여름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를 넘는 날이 매우 많기 때문에 더운 도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겨울은 추운 날씨가 가끔 나타나는 수준이고요. 전반적으로 따뜻하고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아, 겨울에 좋죠, 이 도시는.
겨울에 가봐야겠네요, 상해는.
예,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날은 거의 없고요. 눈은 가끔 오긴 하는데 쌓일 정도로 내리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상해는 그 중국은 물론 세계적인 상업도시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중국에서는 공업도시로도 유명하고요.
네.
중국 전체 공업 생산량의 10분의 1이 바로 상해에서 생산됩니다. 중국 최고의 선두도시죠. 공업적으로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상업도시로,
네.
국제무역도시로. 또 금융이라고 그랬죠.
네.
전 세계 유명한 금융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가
네.
다양한 투자 회사들이 다 상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상업 도시라고 봐야 되겠죠.
정말 세계적인 도시다라는 표현들도 많이 쓰는데 주요 교통 수단은 어떻게 되나요?
1990년대 이전까지 상해의 주요 교통 수단 자전거였답니다. 그래서 그냥 상해 전신회를 자전거가 뒤덮고 그랬다는데요.
제 머릿속에도 약간 자전거 타고 다니는 중국인들.
네. 네. 지금은 당연히 자동차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버스, 택시 이런 게 이제 지금은 주요 교통수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해에 가면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자기부상열차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부상열차라는 건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자석이에요, 자석.
네.
자석과 자석에 같은 극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딱 안 붙고 살짝 떨어져 있잖아요.
예.
기차와 철로가 같은 극으로 이렇게 맞대어 놓으면 살짝 공중에 뜨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달린다고요?
달리게 되면
어머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되는데
그러다가 삐끗해서 탈선되면
현재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그런 기술력으로 그 탈선하지 않도록 만드는데 현재 이 상해에 있는 자기 부상 열차의 속도는 430km 정도가 됩니다. 현재 푸동에 있는 롱양 지하철에서 푸동 국제공항까지 이 철도 30km 정도 거리에 철도 자기부상 열차가 있는데
네.
여기서 그 지하철역에서 공항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7분 21초입니다. 그러니까 7분 만에 공항까지 쫙 이야, 가는 겁니다.
기술이 좋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항도 국제공항도 두 개 있어요. 홍차오호 국제공항, 그다음에 푸동 국제공항 있는데요. 푸동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1년에 이용하는 사람의 수는 1,700만 명입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00만 명이 이 푸동의 한 도시의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와, 역시 그 자본주의에서는 시간이 돈이잖아요.
네.
무조건 빨리 다니는 게 중요하죠. 30km면 자동차로 달리면 한국에서 서울에서 30km를 이 낮 시간대 다닌다 그러면
네,
보통 한 그래도 한 시간 아니 30분
밀리면 한 시간
하나 안 막혔을 때 30분이고
그러겠죠. 밀리면 한
4-50분에 네. 그렇게 걸리는데 와 7분 21초면 대단하네요. 네. 상해는 관광지로도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겠죠.
가볼 만한 데가
보니까
많죠.
전 세계 사람들이 상하이로
네.
몰려드는 건데요. 오늘은 한 두세 군데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와이탄이라는 곳. 입니다.
와이탄.
네, 20세기 초 상하이가 국제 금융 도시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100년간 그렇게 서구 열강들이 상하이에 와서 이제 거주하고 상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외국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뭐 미국 각각의 나라들이 거기다 지어놓은 건물들이 많은 거예요. 그 당시 대형 은행들이 모여서 막 그 빌딩도 짓고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와보면 외국인들이 그 당시부터 막 백 몇 년 전부터 지었던 건물들이 상해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와이탄이라고 하는 지역도 이제 유명한데요. 당시 뉴욕에서 유행했던 그 고층 건물들 이런 것들이 강변을 따라서 쭉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푸강을 따라서 유럽풍 건물들이 늘어서 있기 때문에 아주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 네. 이곳인데 여기는 특히 언제가 좋냐. 비 온 뒤에 와이탄 거리. 그다음에 특히 밤에 와이탄 거리는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 온 뒤에 밤에 와이탄을 가면 황금빛 조명이 그 거리를 쫙 덮고 있는데 마치 네. 이제 황금의 도시처럼 너무나 황홀한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꼭 상해를 가보셨다 그러면 와이탄 지역을 그것도 밤에 비가 그친 이후에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명절과 주말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평일 야간이 좋답니다.
그렇군요. 이상하게 그 아시아 여행을 가도 꼭 그렇게 유럽풍을 보면 좋더라고요.
독특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아시아의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비슷 네. 우리나라랑 비슷한 분위기. 네. 그런 거 말고 이국적인 거 아주.
그러게요.
가끔 그 상하이 영상을 볼 때 높은 네. 탑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 탑이 혹시 뭔가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동방명주탑이라는 건데요.
동방명주탑.
네. 이제 상하이에 가면 꼭 한번 들러봐야 되는 이른바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랜드마크라고 하는 랜드는 땅, 지역 이런 뜻이고 마크는 상징물 이렇게 네.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하이를 대표하는 상징물인 거죠. 방송 수신탑입니다.
아, 방송 수신탑. 네,
방송 수신탑인데.
수신탑 이렇게 멋있게
네, 높이. 그걸 이렇게 멋있게 멋을 내놓은 거예요.
그렇군요.
높이가 468m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높이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거예요. 네. 이 동방명주탑은 명주라는 게 구슬 같은 건데
네.
구슬 세 개를 큰 구슬, 중간 구슬, 작은 구슬 요 세 개를 이렇게 바늘로 꿰어놓은 듯한 그런 모양이에요.
네.
이 구슬마다 전망대가 세 군데 있고요. 한 시간에 한 바퀴 딱 도는 회전 레스토랑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와이탄과 푸동의 경치를 감상하면서 저녁 식사하시면 좋습니다. 단 주말에는 방문객이 많아서 한 시간 넘게 기다려야 되니까 평일에 가는 것 역시 추천을 네, 합니다.
주말에는 그냥 어디도 안 가는 게 관광지는 네. 아니, 우리나라 남산도 이렇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남산 타워가 있죠.
빈 돌면서 레스토랑 네, 식사할 네. 수 있는 곳. 그 외에 또 추천해 주실 곳은 어딘가요?
아까 오랫동안 서구 열강의 건물들이 그러니까 이국적인 서양 건물들이 있는 거리를 추천했었는데
와이탄?
이번은 반대로 동양 건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원이라는 곳을 추천합니다. 이 상하이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인데요.
네.
19세기 명나라 때 반윤단이라는 사람이 부모의 노후를 위해서 만든 정원입니다. 18년 만에 완공을 했고요. 40여 개의 정자 건물, 연못, 누각 이런 것들이 중국식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18년이 부모님 살아 생전에 완공된 거 맞죠?
그래서 네. 이 예원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한데 이 예원 정원을 둘러보시고 또 그 주변에 예원 주변에 상하이의 대표적인 시장이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건물 상점 천여 개가 밀집되어 있는 시장도 함께 구경하시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동서양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네.
티엔즈팡이라고 하는 예술인 단지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목 상점들, 골목골목마다 작은 골목마다 구경거리가 가득한 상점 거리들이 있습니다. 과거 식민지 조개 시기에 건축된 건물, 겉모양은 그런 건물인데 이걸 복원을 했고요. 내부는 그냥 현대적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카페, 레스토랑, 박물관 등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심의 낡고 빈건한 그런 주거지역이었는데 이 겉모습을 예쁘게 복원을 하고 내부도 아름답게 현대적으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 문화적인 의미도 전달하고 경제적으로 이득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네. 지역으로 변했어요. 여기가 국내외 큰 주목을 받으면서 각종 건축상도 휩쓸었다고 합니다. 여기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못 가봤어요. 상해를 아직. 근데 뭐 저야 뭐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네네네.
북한에서도 상해는 되게 익숙한 도시이기도 하고 뭐 거리적으로도 그렇게 먼 곳이 아닌데 북한 주민들도 오늘 말씀드린 이 상해 여러 지역들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중국의 최대 도시 상하이에 대해서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오렌지 카라멜이 부릅니다. 상하이 로맨스.
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조미영의 북한은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1969년 7월 20일 미국 사람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로부터 52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이제는 민간인들이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20일 미국에서 세계 최고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 형제 등 4명이 로켓을 타고 지구 상공 100km 위로 올라가는 우주 비행에 나섰습니다. 이 민간인들의 우주 여행에 올해 82살인 월리 펑크 할머니도 함께 했는데요. 할머니에게는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펑크 할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우주를 갈망했습니다. 7살 때 하늘을 날고 싶어서 나무 모형 비행기를 만들며 놀았다고 하네요. 펑크 할머니가 17세가 되던 해 스키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척추뼈 두 개가 으스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선 다시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죠. 정말 우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치료 중이던 할머니에게 상담사가 건의했습니다. 펑크, 비행기 좋아한다 그랬지? 내가 좋아하는 항공 공부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니? 그 말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펑크 할머니는 우주여행을 꿈꾸며 기적적으로 회복했고 스티븐스 대학에 진학해 조종사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비행실력으로 대학 동문 중에서 최연소 공로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죠. 사실 펑크 할머니는 52년 전에 이미 달에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69년 암스트롱의 달 착륙 전에 이미 펑크 할머니는 우주비행사 선발 시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시험 성적으로만 보면 펑크 할머니가 우주에 가야 했지만 미 연방정부는 여성은 우주에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여자라는 이유로 우주비행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펑크 할머니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의 지원에 최초의 여성 조종 교관이 됐고 이후엔 미 연방항공국의 첫 여성 안전검사관 또 미 교통안전위원회 최초 여성 항공안전조사관으로 일하며 평생을 항공 분야에 종사해왔습니다. 인생이 도전의 연속이었던 펑크 할머니. 그녀는 82살의 나이에 역대 최고령 우주 비행사라는 기록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아주 성공적이었죠. 이로써 펑크 할머니는 우주 비행사가 되려는 첫 시도 이후 60년 만에 드디어 그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펑크 할머니는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 이뤄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80대 할머니의 도전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